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4장 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말씀으로 간절히 듣는 이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일에 한번 본 말씀이지만 우리 연결해서 한 시간 더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골로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당시 타락한 엘리의 집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에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그 현실이 잘 나타나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이상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빛이 없는 어둠의 현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어둠 속을 헤매는 길을 찾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모습은 빛이 임하고 눈이 뜨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빛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 왕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빛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였던, 구약의 성도였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즉 소경처럼 보지 못했다. 단순히 엘리가 이렇게 늙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의 현실, 육체적인 현실 가지고도 영적인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를 이 엘리의 모습이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었고 예배의 모습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He was the priest. He's supposed to worship. He has no fellowship with God through the word of God. That's the corruption. 그게 타락입니다. 구약에 보면 소망 없는 죄인들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의 현실을 이렇게 눈먼 소경의 현실, 깜깜한 어둠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떠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가르켜 소경과 귀머거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도 언약 저주도 어떻게 나타났느냐. 눈을 멀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저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들의 죄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빛을 떠나 어둠에 거하는 듯한 말씀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교제가 없이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삶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하신다. 그때가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때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하나님이 내리시는 언약 저주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 나누는 말씀의 교제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 바로 지금 엘리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눈이 어둡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그 언약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셨죠. 우리 2장 살펴보았잖아요. 그 아들들이 마치 그 벨리의 아들들처럼 사단의 자식들처럼 그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그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케 하고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의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이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이 결국 제사장직에서 끊어질 것인데 그 집에 남아 끊어지지 않은 아들들, 지금 엘리에게 남아있는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인해 엘리, 아버지의 눈이 쇠잔케 될 것이다. 그 눈이 소경처럼 어두워질 것이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는 늙어서 죽을 때에 그 모세의 죽음, 늙음을 표현하실 때에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삶에서는 늙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소경처럼 어두워지지 않았고 결국 언약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언약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적인 현실입니다. 구약적인 현실은 다 예표와 그림자였죠. 육체적인 현실로 또 이 땅의 현실로 알려주시는 현실이었지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지금도 눈이 잘 보이고 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축복이 증거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그때도 그랬지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성도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으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 소경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로 눈이 뜨여져 있는가? 바로 이 현실을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소경과 그렇지 않은 현실로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말씀이 없는 타락한 엘리의 삶은 빛이 없는 어둠의 모습입니다. 꺼진 등불의 모습입니다. 눈만 소경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아니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을 떠나 말씀 없이 살았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59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죄인들 온통 어둠뿐이요 깜깜한데 행하며 소경같이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나 말씀이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 완전 타락의 상태, 완전 무능력의 상태를 이렇게 어둠으로 알려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눈이 뜨여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눈이 뜨여진 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깜깜한 암흑에서 빛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서 소망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3절부터 알려주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등, 빛, 다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은, 꺼져가는 것은 말씀이 희귀하여져 가는 모습인데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등불은 또 무엇으로도 볼 수 있느냐? 자신의 영광을 불로서, 구름으로서, 불기둥으로서, 불꽃으로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아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아직 말씀의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 즉 The Ark of God,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보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아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어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오직 은혜로 신실하게 이행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가 곁에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제사장, 선지자, 사사인 사무엘이 그 언약궤 옆에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사무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오는 4절부터 보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지금까지 그토록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5절에 보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21절에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21 through chapter 4 verse 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이 다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시작하여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으로 퍼져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3장이 시작됐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의 회복, 성도의 회복,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의 회복이 어둠에서 빛으로, 삶의 회복, 우리 삶의 회복도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빛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빛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구원의 현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며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완성, 끊임없이 말씀으로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의 회복의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패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첫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한 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을 따라 어둠에서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빛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의 교제를 그의 백성들과 나누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회로의 회복이 이렇게 새 창조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 그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주어진다는 것,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하시는 일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쇠하여 갑니다. 그런데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가시다는 거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참빛 되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빛의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누는 빛의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어둠을 계속해서 몰아가시고 빛으로 채워가고 계십니다. 물론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빛으로 옮겨가고 계시고 또 완전히 옮기실 것입니다.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완전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말씀으로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말씀이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 삶에 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또 어두운 소경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자기 자녀들과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어둠에 거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어둠을 회개하며 다시 빛으로 돌이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에 본 구절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6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 현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추고 계시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빛, 그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빛을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항상 비추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한 군데도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만을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누는 말씀의 교제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을 깨달아가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며 빛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삶, 예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두운 소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있던 그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빛을 몰랐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미워서 그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어둠 속에서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광명한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육체의 눈은 머는데 영적인 눈은 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 예수님이 지금 환한 사랑의 얼굴빛을 여러분을 향해 비추시며 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눠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신 그 창조의 사건이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추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생각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죠. 혼돈, 공허, 흑암,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신, 그리고 빛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두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던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시는 빛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이 구절을 풀어주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 23절. Jeremiah chapter 4 verse 22 and 23. 먼저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당시에 그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죄와 무지, 죄 가운데서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만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고, 이 모습이 바로 엘리와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혼돈, 공허, 빛이 없는 어둠. 그 현실을 그 앞구절에서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하고 지각이 없는 미련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이 죄인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죄와 무지의 타락. 이스라엘의 그 소망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인들의 상태,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는 상태, 혼돈, 공허,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빛으로, 말씀으로 오시어 비추시는 것이 구원이요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 되신 말씀이 참 빛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오신 것, 새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말씀이 오신 것이며 참 빛이 오신 겁니다. 잔빛이 어둠을 비추는 때가 시작된 겁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도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며 참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어 비추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빛이 되었고 이제 빛의 교제를 나누며 빛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 새 아침이 밝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은 복음 말씀을 찾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을 이루시는데 그 중심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1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7절, 18절, 19절, 21절, 그리고 4장 1절.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도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잠들지 않게, 눈먼 소경의 삶에 머무르지 않게,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깨어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이 밤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깨워 말씀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생명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비추시며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이 현실이 천국 현실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늘 비추시는 곳. 이 천국으로 우리가 이미 옮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두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셨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계시록 22장에서도 어린 양이 등이 되사 늘 그 백성을 비추시는 곳을 천국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하십니다. 늘 변함없이 예수님이 비추시는 현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비추시는 예수님의 얼굴빛을 늘 바라보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얼굴빛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시어 영원한 천국 보좌에 앉아계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앉혀주시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위해 지금도 간절한 열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에는 우리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누리지만 아직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빛의 교제를 천국에서는 완전히 누릴 겁니다.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직접 볼 것입니다. 그냥 직접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얼굴빛이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드리며 완전한 빛의 교제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내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찔리신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 완전한 사랑으로 깨닫고 직접 만져볼 겁니다. 나 때문에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발도 만져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완전한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며 살아갈 겁니다. 이 현실을 지금도 증거하며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1 John chapter 1, verse 5 through 7.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이제 사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그 사귐을, 그 교제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녀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말씀의 빛으로 나와 여러분을 향해 비추시는 예수님의 얼굴빛 바라보시며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빛의 나라인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어둠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대로 더욱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참빛 대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